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수염이 길다랗게 자라있는 서양 젊은이가 떠오릅니까? 아니면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국 노인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은 아마도 화가들이 전해준 모습일 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한국의 노인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모습들은 어떤 화가들이 전해준 모습이지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양을 가슴에 품은 혹은 집 나간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비유했었으니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요? 잡아서 제사의 제물로 쓰려고 붙들어 매놓은 어린 양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아닐까요? 성당에 가면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훗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려내시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제일 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죠?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처럼 다른 말로 하면요 참 가련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의 본래 모습, 본색은 그게 아닙니다. 어린 양처럼 너무나 가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어린 양이 본색을 드러내면요. 계시록 조금 더 뒤편에 가면 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온 세상의 군왕들, 도무지 두려울 것이 없는 그 군왕들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해서요. 큰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산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리는 것이 차라리 그 어린 양의 진노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어린 양같이 가련한 그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면 세상의 군왕들이 두려워서 떨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뭐 얘기에 그런 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지들 모여 사는데 웬 낯선 거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만만히 보고 실컷 두들겨 패고 온통 다 놀려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거지가 아니고요. 뭐 어떤 연유로 이었던 간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더라. 거진 줄 알고 만만히 보고 실컷 두들겨 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왕자더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기절초풍해야 될 만한 사건이 간혹 보이긴 보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나중에요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돼버립니다.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자기가 유혹해가지고 유혹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들키겠다 싶으니까 억울하게 요셉을 덮으셔가 감옥에 가던 그 보디발의 아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은 다 잊어버렸을런지 그게 잊혀집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했을런지 모르지만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본 모습, 본색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만만하게 보고 그를 멸시하고 구박했던 그분들이 나중에 제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나 놀랄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를 위한 변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나타내셨으니 변신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어느 정도 몇 군데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분위기만 있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바위 틈 속에 탁 숨어가지고 겨우 지나가는 하나님 등만 좀 봤나요? 그게 하나님의 등인지 뭐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 모습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는 말하지만 유심히 한번 보셔요. 하나님 보진 못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 앞에 거꾸로 떨어졌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군대 장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지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변장하다시피 변신하다시피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은 한두 마디 말이나 형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앞에 두고요. 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 예수님 나 이런 분이다라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대장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속절 없이 그냥 저렇게 죽어야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싸워서도요, 질 수 없는 최고의 용사. 아이들 편 빌리면 최고의 전사로 나타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 우리 대장 예수님,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께 이길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대로요. 연한 순. 연한 순. 그거 밟으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기름진 땅에서 나온 줄기라야 뭐 좀 충실하고 퉁실퉁실 할 텐데요. 배짝 마른 땅에 거기서 줄기가 나와봐야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위대한 분이 오셨다고 믿었던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신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봤고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네 부귀냥 두들기고 모욕을 줬습니다. 막상 돌아가실 때가 됐으면요. 온갖 사람들이 온갖 모욕을 다 줘도 예수님은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흔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 중에 일부를 또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얼핏 보면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조금 봉독을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일단 여기까지 자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성전에 거닐던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사람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는 20절에 보시면 일곱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요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분 아니고요. 목사 장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교회 주인이다 말은 그리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행세하는 분들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낯선 교인이 왔거나 다른 교인이 왔을 때에 그 쓸데없는 주인 행세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금촛대에다가 비유한 것은 그만큼 교회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귀한 겁니까?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표현이 있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참 귀중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귀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거기를 거닐고 계십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이란 아주 고귀한 분이 아주 엄숙하게 그럴 때 쓰는 옷 아니겠어요? 제가 본 바로는 뭐 결혼식장에 신부가 입는 옷이 길게 끌리더라고요. 신부가 길게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그 점잖게 걸어갑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가다가 잘못해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 밟으니까 머리가 팍 제껴지대요. 그 길게 끌리는 옷, 아주 점잖고 귀한 분이나 하는 옷입니다. 일하는 사람, 장난심한 아이들에게 그런 옷 입혀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 발에 끌리는 귀한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것은 이분이 제사장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제사장요?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그만큼 순결한 군의를 가지신 분이란 얘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흠 없는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14절 뒤편부터 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는 아주 순결하고 흠없고 잔잔한 제사장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 여기서부터는요. 눈이 불꽃 같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전지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숨길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은 동시에 또 심판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잘못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모든 것 다 덮어두고 잘하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있겠지만 잘못한 자에게는 그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 불꽃 같은 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발은요.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죠.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표현을 빌려면 무쇠다리입니다. 발은요. 완전히 단단하게 이럴 데 없는 무쇠다리입니다. 무쇠다리 갖고 뭘 하겠습니까? 구두 신고 남을 차면요. 차이면 그 많이 아픕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죠. 그 군홧발로요. 흔히 말하는 촛대뼈 톡톡 까면요. 몹시 아픕니다. 그거보다 더 아픈 거예요. 다리를 통째로 기부수한 녀석이요. 옆에 눈 툭툭 차면 그거 참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다리가요. 완전히 무쇠 다리.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무쇠다리하고 해가지고 대적자와 싸우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심판의 의미를 띄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 어떤 로봇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옛날 장난감은 그 태권 부위 있지 않습니까? 무쇠 팔, 무쇠 다리. 한 방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다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 늘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물소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때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그런 걸 들을 기회가 잘 없죠. 혹시 산골에 사셨으면 홍수 때 그냥 계곡에서 돌 굴러 내리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경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거기는 조용하게 흐르는 강물은 별로 없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계곡에요. 그냥 급류가 굴러, 돌을 그냥 굴려서 내려갑니다. 그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소리고, 그런 소리 앞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두렵기 거지 없는 음성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왜 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사자의 그 포효하는 소리. 웬만한 짐승들은 그 소리에 그냥 오금이 찔려가지고 뛰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요. 일곱 별 역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좌우에란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이 칼을 주로 어떻게 물고 나오죠? 이렇게 좌우로 물고 나오죠? 여기 좌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칼이 좌우에 날이 섰다는 거예요. 칼은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그러니까 좌우라기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양날이 선 칼입니다. 양날이 선 칼이 그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분들이 물고 있는 그런 칼 아닙니다. 가로로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입에서 그 칼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이 양쪽에 날이 서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신무기와 같이 성능이 좋은 칼을 의미합니다. 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혀가 양날이 선 칼처럼 그 입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력적인 말씀이 나오더라. 여전히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얼굴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그런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렬한 태양같이 빛이 나더라. 그렇게 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렬한 빛이 그 얼굴에서 쏟아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것들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은 불꽃 같고요. 팔다리는 무쇠 팔다리고요. 얼굴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나고요.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쏟아져 나오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림이 됩니다. 표현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영락없는 괴물 아닐까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야 무슨 로봇 뭐 이상하게 생긴 로봇 참 많이 안 만들어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느 누구와도 대적해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최고의 용사여 최고의 전사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요즘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 만화나 그림에 로봇에 많이 나오지만 2000년 전 같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묘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기는 무적의 용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봐도 뭐 그렇게 놀라거나 뭐 두렵거나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본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해서 쭉 읽어봐도 별로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게 잘 넘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바로 목격한 요한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사실은 요한의 그 느낌으로 이 글을 읽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괴물이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대한 괴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더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처럼 우리도 그 앞에 거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떡합니까? 요즘 뭐 그런 일 잘 없겠지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이삿짐 풀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밤중에 잠은 잘 안 오고 뒤척거리고 있는데 누가 살며시 들어오더랍니다. 도둑이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이 도둑이 살금살금해서 방에 들어오더만은 자는 사람 자는 강 하고 이렇게 확인한 순간에 이 자던 사람이요 꽉 담을 질렀대네요. 도둑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안 갔겠습니까? 이 집 주인이 막 따라 뛰어나갔답니다. 근데 따라 나가니까 골목 저쪽 끝에 도망가던 도둑이요. 도망하고 딱 돌아서더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더 이상 못 뛰어가고 그 자리에 썼죠.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그 도둑이 돌아서서 뭐라 했는지 합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놀랬는지 아나? 그래서 더 이상 못 따라갔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많이 놀랬지만 그래서 도망간 도둑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그리 잘 안 됩니다. 정상적이면요.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오면 들어오네. 그 다음부터는요.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여지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 막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혀가 굳어버리고 몸이 굳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죠. 도둑을 보고도 그런데요. 세상에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의 광경을 보면 그 앞에 엎어져서 말도 못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감히 그 앞에서 입을 놀리기도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위험에 가득 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이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요.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가르치시는 셈이죠.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제사장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며 또요. 최강의 용사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에 가득 찬 그분요. 감히 두려워서 그 앞에 서 있기도 벅찬 그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7절 끝에 보시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에 가득 찬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경에 이 편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이 편을 쓰고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이 편을 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 개정성경이 살아있는 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에는 그걸 딱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요. 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산자라. 이 산자라는 말이 참 엄청난 말인데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산자라 이렇게 말하면요. 아, 예수님도 산자고 우리도 살아있죠? 우리도 산자. 별반 차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자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산자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당연히 살아있죠. 중요한 거는요. 잠깐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요. 영원히 죽을 존재가 우리입니다. 잠깐 살아있다가 영원히 죽을 존재라면요? 산자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죽을 인생이지만 그냥 지금 잠깐 살아있는 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과 관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죽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자굴에 던지든지, 불구덩이에 던지든지요, 심지어 원자 폭탄이 터지더라도요, 죽을 수 없는 자, 그 의미가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러죠.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아니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었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비슷할런지 모르겠지만 구부러진 직선 이런 말이 있습니까? 굽은 직선. 직선이면 똑바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굽은 직선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내가 산 자인데 죽은 적이 있노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최고의 용사, 감히 그를 대적하여 싸울 자가 전혀 없는 그분을 누가 어떻게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요, 산자인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고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을 조금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 2장 9절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약간 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다. 이 말 단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산자다.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쩌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는 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 겨우 사흘밖에 안 돌아가셨잖아. 겨우 사흘입니까?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죽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흘이 아니고 한순간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사흘이란들 여러분 우리의 하루와 대통령의 하루가 의미가 같습니까? 우리 하루야 뭐 경우에 따라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흘요? 예수님이 사흘을 죽은 가운데 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런 고난을 겪으셨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셨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감사와 이런 감격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큰 감사여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죽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어떤 희생을 하셨다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셔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분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참 불행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전 특별히 부부지간에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우리 아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부부와 그런 감이 전혀 없는 부부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실감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자관 함부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걸 실감하고 사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사시면 우리가 이 평생을 감격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분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셔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그분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죠? 여기에 세세토록 살아있어란 이 말씀은요, 이제는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죽으심으로써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노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돌아가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본래 그렇게 허약한 분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요,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도 없는 두려운 위험에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교회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얼마나 겁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꼭 생각해 보셔요. 교회를 허무는 일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일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 모습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누가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하고 한판 붙을 생각이 아니라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신자들, 새 신자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 나를 믿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헛된 말 아닙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7절 뒤편에 보시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자들과 싸워가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편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뒤에요, 우리 배경에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때로 이런저런 일 겪다 보면 참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빽이 없었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요, 사실 힘듭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